안녕하세요. 휴양에 갔다 오신 이후에 좀 쉬셨나요? 예. 아, 일하시느라 바쁘셨죠. 저는 계속 놀았습니다. 계속 놀다가 어제 오후에 이제 느지막히 올라왔는데, 아직도 그 좀 여독이랄까요? 안 빠진 것 같아요. 자, 2주 만에 주일 오전 성경 공부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한 주만 지나도 사실 다음 주, 지난주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지난주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주님 이 시간 드리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지금 또 계속 보고 있는 열왕기상 말씀에 대하여 또 귀를 열고 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하오며, 참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잘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들 가운데에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눈들을 고정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 22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베나닷이 아합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면서 그 과거에 빼앗겼던 도시들을 모두 돌려주기로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과 함께 시리아의 왕 베나닷을 공격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아합보다 하나님께 더 매달려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아합은 400여 명의 대원자들을 불러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묻게 되었는데, 이 400여 명의 대원자들 모두 아합이 이기고 이 라못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라고 대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겼던 그 여호사밧이 혹시 부르지 않은 대언자가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아합은 좀 언짢았지만 그동안 좋지 않은 말만 했던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를 불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미가야는 나와서 또 그동안 했던 말과 비슷하게 아합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고 라못 길르앗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 400여 명의 대언자들과 정반대 대언을 하게 되는데, 이 400명의 대언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아합은 이 미가야로부터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라못 길르앗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대언을 한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여 명의 대언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군대를 이끌고 라못 길르앗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22장 29절 말씀인데요. 만일 여러분이 아합이었다면 이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한 사람, 근데 단지 마음에 안 들었던 그걸 떠나서 이 한 사람의 미가야의 말을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400여 명의 대언자들을 들으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이거 머릿수, 그죠? 우리 형제들이 다 찬성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또는 나 혼자만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일을 진행하기가 또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론 아합이 전쟁에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미래 일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알고 있으니까 미가야의 말이 옳고 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여 명의 대언자의 말이 잘못됐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짓의 영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전쟁의 결과를 전혀 알수 없었던 이때, 만일 아합이 바로 우리였다면, 이 대언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판단하는 게 옳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대언자들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단한 명만이 반대를 합니다. 400명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이한 사람은 게다가 이 400명을 몽땅 매도하기를 거짓의 형이 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한 사람은 평소에도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눈엣 가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떠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끝까지 와서 이번에는 그동안에 반대했던 말들보다도 가장 심한 말이죠. 죽게 될 것이라는 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겠어요? 그죠? 들었어야 하죠. 사실 우리 사람의 이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의 연약함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이 미가야가 이때만 나와서 아합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했던 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미가야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미가야에게 대적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합도 그걸 보고 이 미가야를 부르지 않았던 것이고요. 미가야가 오자마자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하기를 평소에도 원래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만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합의 문제점이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의 반응에 의해서 좋지 않은 걸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우리 주변의 형제님들이 나에게 권면을 하시고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그게 내 육신과 이제 충돌을 일으켜서 내가 듣기 싫어할 때, 아, 좋지 않은 말또 하네?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합은 3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를 떠올렸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아합이 이 베나닷을 사로잡았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열왕기상 20장 42절에 보면, 내가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놓아주었은즉 내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하고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아합의 생명이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한다. 즉 죽게 될 것이다. 이때 이미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이때 이 죄에 대한 집행을 즉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사형 선고를 내리실 때 그걸 즉시 집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즉시 집행하지 않으시는 건 현대에 우리 그 연쇄살인범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뭐죠? 사형 판결을 받고도 실제 사형 집행일 때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심지어 뭐 사형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현대 이 사형 집행 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형을 선포하시고 이 집행을 연기하시는 건다 하나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라도 그 자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즉 지금으로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는 건 3년의 시간이죠. 이 3년의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기다리셨고, 이 3년의 시간 안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인데요. 이 아합이 예스르엘 사람 나봇을 죽이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대언자 엘리야가 아합에 가서 아합의 집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번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년의 시간 동안 아합이 회개하고 다시 나오기를 원하셨던 건데, 아합은 어땠어요? 점점 더 악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예스르엘의 나봇,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가 경고를 했을 때, 아합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한번 금식을 하고 일시적으로 회개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합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슬픈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행한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봐라, 아합이 이렇게 겸손하게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지금 21장 27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치 아합의 죄에 대한 사형 집행을 아합이 당시 최강국으로 떠오르던 아시리아의 살만헤셀 3세를 꺾으면서 요 아시리아의 살만헤셀 3세를 꺾은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살만헤셀 3세를 꺾은 이야기가 성경 스토리상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역사와 같이 봤을 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합이 시리아의 베나닷을 두 번에 걸쳐서 쫓아낸 이후에 그 다음에 아합이 다시 시리아와 전쟁을 하게 된 그 기간 3년 사이에 거의 끝부분에 이 살만헤셀 3세를 연합 12개국과 함께 물리쳐낸 일이 있습니다. 이 살만헤셀 3세를 꺾으면서 아합이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야, 이 세상의 최강국도 내가 무찔렀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이렇게 잘하는데 그 미가야 따위가 시리아 따위에게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살만헤셀 3세를 꺾으면서 교만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3년 전에 아합에게 선포하셨던 그 사형을 이때 집행하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눈엣가시와도 같은 미가야였지만 아합은 마땅히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살피고 이러한 경고들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나갔을 때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 사람의 육신은 너무 연약해서 그 뒤에 조금만 좋은 일이 있거나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아졌고 그걸 느끼게 되면 그걸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교만해진 아합의 마음은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렸고요. 특히 좋은 말만 했던 시드기야와 같은 대언자들에게만 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합에게도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합이 미가야의 경고를 내심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었어요. 이 내심 마음에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에 직접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자기는 변장을 하고 싸우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니까 지휘자잖아요. 화려하게 옷을 입었을 텐데 그럼 적의 타겟이 되니까 자기는 일반 사병처럼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하고 싸우겠지만 여호사밧 당신은 그대로 옷을 입고 싸우라고 왕의 옷을 입고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뭐 보고 있는 그 몇 권의 참고 서적과 또 인터넷을 보면 이 부분을 그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지휘권, 전쟁의 지휘권을 좀 넘긴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호사밧도 아마 그 아합의 변장을 그 아합이 변장을 해서 사병처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휘 그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자기가 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아합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긴 했어요. 그것이 이 미가야의 말을 듣고 했든지 아니면 그 직접 전장에 나아가서 보니 실제로 시리아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느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합은 변장을 통해 적군의 타깃이 될 가능성을 좀 줄이고자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들을 같이 배울, 이렇게 듣고 말하고 들을 때 한번 생각하시면,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과거에 또는 미래에 우리가 많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전쟁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요. 이 왕들이 전쟁할 때 어떤 경우에 승리를 하였고 어떤 경우에 패배를 하였는지를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아합과 같이 내가 변장을 하고 뭐를 하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게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왕들의 전쟁이든지 또는 사사들의 전쟁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지휘권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지휘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관할하실 때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기록만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다 제꾀로 전쟁을 하게 된 경우에 아무리 군사의 수가 많아도 영락없이 패배를 했습니다. 아마도 아합이 살만에스 3세를 비록 이겼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도 그와 같은 이유일 수도 있어요. 아합은 자기의 꾀로 변장을 해서 적군의 타깃이 될 가능성을 줄이고 전쟁을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고자 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아합의 이런 걱정은 사실로 밝혀졌고 그러다 보니 아합의 변장은 정말 현명한 것 같아 보였어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베나닷은 자기의 부하들에게 무조건 이스라엘 왕 아합만 잡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베나닷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베나닷 이 시리아의 왕 베나닷 2세예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과 친했던 그 베나닷 1세와는 다르고요. 그의 아들 베나닷 2세는 이 아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3년 전에 두 번에 걸친 이스라엘 침공에서 대패를 거뒀습니다. 이때 기록에 의하면 베나닷이 온 군대 대장을 다 이끌고 갔는데 전멸을 당했어요. 즉 시리아가 이제 군사력이 거의 제로가 돼버렸던 거예요. 시리아 입장에서는 위쪽에 아시리아가 커져 있고 아래쪽에는 아합이 있는데 이거 갑자기 전투력이 상실돼버린 상황입니다. 베나닷은 이때 게다가 자기도 포로로 잡혀서 아합에게 얼마나 이렇게 빌었어요. 해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수치를 당했던 끔찍한 기억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아합이 지금 쳐들어오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지금 종종 말씀을 드렸던 아시리아 살만에스 3세의 대군을 맞아 이 12개 연합군을 통솔했던 게 아합이었어요. 아합이 이 12개 연합군을 통솔하면서 이 12개 연합군보다 숫자가 한 두 배 정도 더 많았던 아시리의 살만에셀 3세를 무찔렀던 그 아합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아주 사악한 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맞지만 또 세상적으로는 아주 전쟁 지휘를 잘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스라엘을 통치권을 좀 잘 완비를 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병력이 우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제가 어떤 기록을 찾아보니까 12개국 연합군의 군대를 쭉 적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아합의 군대가 시리앗의 이 베나닷의 군대보다도 수가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그 연합군의 지휘자가 됐다라는 건 그 연합국 12개 연합국이 아합의 그 전쟁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아합이 좀 우유부단해 보이고 자기 아내 이세벨이 막 뭐라 하면 아유 기죽어가지고 뭐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좀 그런 성격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합은 실제로 전쟁에서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통수권자임을 아마도 베나닷은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베나닷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지난 두 번에 걸친 실패와 또 얼마 전에 봤던 그 연합군의 지휘 과정을 봐서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아합만 먼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아합은 그렇다 치고요. 이 400여 명의 대원자가 미심쩍어서 미가야까지 불렀던 여호사밧이 저는 늘 이 미스테리였어요. 여호사밧도 미가야까지 불러서 다 들어놓고 군소리 없이 아합을 따라 전쟁에 나갔습니다. 게다가 아합이 자기는 변장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왕 의봇을 그대로 입고 싸우라는 말을 순순히 따랐어요. 이 당시에는 왕만 잡히면 사실 그 우리 장기 들 때 왕 잡히면 끝나는 것처럼 전쟁이 그냥 왕이 잡히면 그냥 전쟁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호사밧은 자기가 그 왕의 의봇을 입고 지휘권자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이 아합의 통솔력을 아마 익히 보고 들어서 그대로 따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 물론 여호사밧도 12개국 연합군에 참전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베나닷의 부하들은 멀리서, 이제 전쟁이 딱 시작하니까 양군이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서 저기 이제 지휘관의 옷을 보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공격해 들어갔다가 여호사밧이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을까요? 성경에 안써 있어요. 나 아합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어쨌든, 여호사밧이 소리를 크게 확 지르자, 베나닷의 부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네! 하고 돌아섰습니까? 아, 돌아섰어요. 이스라엘이 왕이 아닌 줄 깨닫고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에 지금처럼 막 인터넷에 아합 얼굴 딱 찍혀 있고, 어휴, 보니 저기 여호사밧이네. 우리 다 알죠. 우리 김정일 얼굴도 알고 우리의 주적이 될수 있는 그런 얼굴들 다 알지만 이 당시에 그런 게 어딨어요. 몰랐어요. 아, 얼굴 모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역대기하 18장 31절에 보면 그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을 보지만 똑같은 부분이 역대기하 18장입니다. 역대기하 1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지르매 주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사 그에게서 떠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왕이 아니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베나닷의 그 병사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 베나닷도 그 31의 자기 왕들을 다 데리고 살만헤셋 3세를 같이 공격하러 갔었던 것과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자국의 지휘권자였던 아합의 얼굴을 이미 이 베나닷의 부하들은 봤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합의 얼굴을 알고 있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가서 보니 여호사밧이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아니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한 아합은 지금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베나닷의 부하들이 공격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한 아합은 사병의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버립니다. 성경에 우연히 맞아버렸다라고 22장,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전쟁하면 화살을 난사를 하잖아요. 그냥 허공에다가 쏴버립니다.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향해 난사한 화살 중에 하나가 하필이면 아합의 갑옷 이음새 사이에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갑옷에 이렇게 가슴을 가리고 또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곁대 있는데 보통 그 틈이 당연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옷이 이제 가슴을 가리는 갑옷과 요 배를 가리는 갑옷이 이렇게 맞대 있어서 요 이음새 또 당연히 이제 전쟁하던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 맞으면 안 되니까 알아서 가렸는데 왠지 모르지만 물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셨다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아합이 움직이고 있었겠죠 아마 이음새가 살짝 벌어진 사이에 그 우연히 화살 하나가 와서 그 사이에 맞았습니다. 아합은 화살에 맞은 상황에서 비록 후방으로 피신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군대를 지휘하다가 저녁 때쯤에 죽게 됩니다. 아합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병사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했던 것처럼 아합도 죽은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양군의 그 출혈이 너무 커서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요. 그때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전쟁은 이스라엘 유다 연합군과 시리아군 중에 그 누구도 우세를 점하지 못하고 양측 모두 상당한 피해만 본 채로 종료되었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 적군을 막 추격을 해요. 그래서 모여야 돼요. 적군 추격하는데 그 막 뿔뿔이 흩어질 수 없거든요. 아,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그러면 기병들이 모여들어서 적군을 추격을 합니다. 또 패전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 목숨 사는 게 이제 최대 그 급선무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이제 뿔뿔이 흩어져요. 그냥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의 그 전쟁은 아주 좀 특이하게 해가 질 무렵까지 이스라엘 지휘본부는 계속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시리아도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이스라엘 지휘본부가 전투 현장에서 곧바로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6절이에요. 아, 이거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제가 그 전쟁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전쟁하는 거 말고 책으로 보고 하는 거 성경에 있는 전쟁사들을 쭉 모아놓은 것도 한번 읽어봤어요. 잘 싸우고 있다가, 아 물론 잘 싸운 건 아니죠. 출혈이 너무 컸어요. 하지만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이 해산명령을 곧바로 그 전투 현장에서 해산명령을 내리는 건 성경에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네, 다른 데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사울왕이 블레셋과 여러 번 싸울 때 이기면 쫓아가고 지면 어떻게 됐죠? 지면 그냥 거기서 흩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해산 명령 이런 거 없어요. 아마 이때 아합 왕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었기 때문에 게다가 전쟁도 소강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살아서 올 때까지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로 먹이라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전쟁에 나갔던 아합 왕은 결국 죽어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상당히 당시에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여호사밧에게 큰 군대를 주셨는데 이때 남왕국 유다 군대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이 잔여 병력을 이끌고 라모길르아에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베나닷도 시리아로 돌아갔는데 베나닷도 아합이 죽은 걸 전투 현장에서 몰랐어요. 시리아에 도착한 한참 뒤에야 아합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왕이 죽고 군대의 해산 명령을 내리면서 라모길르앗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채로 전쟁을 종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는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다시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이 죽은 이 전쟁으로부터 한 13년 정도 지난 주전 841년에 13년 정도 지나서 이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이 지금 전쟁을 했던 베나닷 2세를 쿠데타를 통해서 죽이고 부하였던 하사엘이 시리아의 왕이 되었어요. 13년 뒤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사엘이 이 베나닷 2세를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열왕기하 9장 14장에 보면 하사엘이 라못 길르앗을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라모길르앗을 지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13년 후에는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 시리아가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수비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13년 사이 언젠가 이스라엘이 라모길르앗을 다시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을 21년간 통치했던 아합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통치 기간이 짧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주신 평판은 우리 한번 그 열왕기상 앞쪽에서 다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참 아합은 자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주와 해서 더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이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기억 나시나요? 첫 번째 이사벨과의 결혼을 통한 그 페니키아와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이사벨이 페니키아의 아주 사악한 여왕이었잖아요. 이사벨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스라엘 뭐 남왕국 유다를 다 포함한 전체 이 이스라엘에는 바알 신을 모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꾸준하게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유입이 되고 있었고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과 다윗이 이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며 모두 불태우고 쫓아냈던 기록들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벨 때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 바알신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사벨은 이 페니키아의 공주로서 아주 부유했던 페니키아의 공주로서 이 결혼 관계로 며느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바알신을 이렇게 뿌리내렸던 것과 아주 동일하게, 한편으로는 이사벨은 정치적인 거, 전쟁이나 뭐 이런 정치적인 것들은 다 자기 남편 아합에게 맡기고, 이사벨은 이제 엘리야 얘기 때도 나오겠지만 종교적인 것만 이렇게 했거든요. 북왕국에서 바알신 숭배만 뿌리내리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새롭게 이제 한번더그 읽게 된 건데요. 이 이사벨의 딸 중에 아달랴가 있어요. 아달랴. 아합의 딸이 하나 이상이 있는데 이 아달랴라는 딸이 아까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에게 시집을 가면서요. 남왕국 유다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아달랴가. 그래서 왕비가 돼요. 근데 이 아달랴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버려놓게 됩니다. 제가 요 말씀 드리는 건 이번 달까지만 제가 성경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달랴는 남왕국 유다로 시집을 가면서 자기 어머니 이사벨이 했던 것과 똑같이 남왕국 유다에 이 바알신 숭배를 가득 뿌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남왕국 유다가 순수했었는데 이 아달랴로 인해서 남왕국 유다도 바알신 숭배가 극도로 성행하게 되고요. 아달랴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아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여호람이라고 했나요? 아하시아였어요. 아하시아.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자기 손자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좀 특이했죠. 자기 손자들을 많은 손자들을 다 죽이고 아달랴는 자기가 직접 왕이 되어서 이 남왕국 유다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왕국 유다가 더 부패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두 번째 시리아 왕 베나닥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과의 동맹, 그리고 이제 시리아로 다시 침공을 해서 라못 길르앗에서 죽은 것을 두 시간에 걸쳐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합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 시대, 아합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대언자였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합과 또 이세벨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때 이것이 단순히 딱딱하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작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식적으로 배우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 이유들과 또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들을 적용하여 우리 삶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기를 원하오나 또한 그를 위하여 선택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부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는지를 주님께서는 이러한 글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심을 주님 이 시간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들을 읽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 주님,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한 각 사람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안내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아합 왕에 대하여 배웠을 때 그가 얼마나 완악하고 주 앞에서 순종하기를 싫어하였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육신들 가운데 참 우리의 육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는 이 모든 예배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을 버리고 또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성함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